예, 벌써 한 10여일 전부터 저희가 민수기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미 6장까지 오기까지의 민수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자면, 일단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십니다. 결국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수를 하시는데, 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계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을 정돈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한 60만 명이 실제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장정들로 이렇게 계수가 됐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 저희들이 진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진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런 기본적인 중심부가 형성이 되고, 그 주위를 레위인들이 이제 싸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 지파를 가지고요, 이제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을 정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군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각 지파마다 자기 턴이 되면 또그 안에서도 족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러한 진영과 그리고 진군하는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탁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따로 별도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고, 이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열두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바로 야곱,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따로 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에게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저들에게 따로 분기, 땅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의 한 지파로 카운트되지 않고 아예 그냥 따로 떼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열한 지파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한 지파를 다시 열둘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하나씩 분깃을 만들어주는 이런 굉장히 특혜를 줘가지고, 이 요셉의 경우에는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다시 열두 지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을 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사역을 하고 성막을 옮길 때그 모든 성막을 아주 조심스럽게 질서 있게 다시 이렇게 철수하고 또 다시 세우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기시는 건데요. 이렇게 특별히 성막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결국 이 레위인들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월절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열 번째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 짐승들까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이 first born, 첫째 이 먼저 난 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 이제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들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Passover 했다. 그래서 Passover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허락한 장자, 먼저난 이 가장 먼저난 자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그 값을 내놔야 된다. 집집마다죠.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이스라엘 11지파, 레위기를 제외하고 11지파의 가장 먼저난 자의 수를 다 계수해 보니까 그 숫자가 레위지파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요. 물론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그 리뎀션, 구속의 그 헌물을 이렇게 요구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따로 떼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대속한 대속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대속받은 백성이다. 그들은 대속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리마인 시켜주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아 저들은 우리 살아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살아남은 장자들의 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앞부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을 치게 하시고 정돈케 하시고 모든 패턴을 만들어주시고 레위인들을 빼내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 미니스트리, 성막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또 한 가지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은 이 진으로부터 밖으로 내놔라. 결국 진 밖으로 가도록. 자, 이 하나님께서 그 진을 정돈하시고 진을 정화하시고 진을 구별하시는 이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역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나시린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나시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구별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임을 특별히 생각하고 상기시키는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는 그런 기간을 삼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삶의 어떤 모습이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한 어떠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나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다른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엄청나게 구별해낸다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구별해내셨는데 이 구별해내셨다고 하는 사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러한 특별한 기간들을 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것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내가 구별된 자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별하여 낸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마음껏 거하시기 위하여 마음껏 운행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서를 만드시고 레위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성막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구별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밖으로 내놓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도록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참 이것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대하여 어떨 때는 좀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뭐 일주일에 예배를 정하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물질을 구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거하도록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 사이에 운행하시고 거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들을 복 주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의 이 선포이죠. 특별히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사장의 이 축복의 선포 또는 아론의 복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죠. Aaronic blessing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언어 사용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원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 그 언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물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통용되다 보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축복, 복 뭐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절대로 기도나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선포예요. 선포. 자,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원하며, 원하며, 면하며. 그러니까 마치 이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아론이라면 아론 또는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내가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들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내용이 지금 읽다 보면. 근데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절대로 아론이 주어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원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가 아니에요. 뭘 부탁하는 건가 하면 네가 내 대신에 나의 복을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거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주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어 평강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비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지금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을 준비시키시고 거기에 질서를 두시고 거기에 이런 구별됨의 의미를 두시고 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밖으로 내놓게 하시고 그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잊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의 주어는 이 말씀의 아이는 아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사실은 문법상 이렇게 여호와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한 번만 나오면 돼.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진짜 반복돼서 나와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서브젝트라는 거예요.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wishful thinking,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시나 바라는 기대감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된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뭐 우리가 항상 바울서신 얘기하면서 indicative 얘기하잖아요. 서술적. 그러니까 즉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행해 주신, 미리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이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I will bless them.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복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묶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묶여있고 너희가 내게 묶여있게 하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주권이 절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와 내가 묶여지겠다.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지키지 않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언약의 체계를 여기에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것도 이제 번역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내 이름을 두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두겠다. I will put my name on them.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두겠다. 이름이 두어진 백성.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생각나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이름 두심. 자, 이게 고스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결탁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 속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럼 교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인베스트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그럼블링 하면서 어떡하죠? 왜 도대체 우리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참 하나님의 한편 마음속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같은 신실한 종을 통하여 새롭게 백성을 만들겠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마음 속내를 좀 보여주시니까 물론 다 레토리컬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 이 기적, 이적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 결국은 뜻은 하셨지만 뜻은 하셔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것을 완성시킬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백성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떡하시죠? 레토리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품으시고 그 백성을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처럼 교회가 이제 사회에서 좀 이렇게 지탄받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교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깊은 마음속에 부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다고 하는 것, 두셨기 때문에 그 두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그냥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보증을 좀 많이 써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끔 새로 오는 유학생들이 오면은 아파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 보증 서달라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별 생각 없이 보증 서준 적이 많아요. 크레딧이 안 되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뭐 미국은 물론 좀 법이 많이 좀 이렇게 리니언트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한테 잘못되면 저 사람이 띄어먹으면 내 책임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로 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다시 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게 사실은 전체에 대한 말을 의미하는 거죠.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이다. 여호와는 너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복, 아니 주시는 복은 뭐냐면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은 것. 그다음에 그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은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품겠다. 내가 이 백성을 품겠다. 내가 이들을 품고 그들을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미 선언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오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품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품으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얼굴을 비추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favor, 여기 보니까 그의 빛을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favor,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총애와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냈다. 구별하여 내고 너희는 세상의 어느 민족들과 달리 내 얼굴에 이 환한 빛을 보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나는 너희를 구별해 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좀 실감이 안 나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대가를 치루시며 구속하시고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의 비침을 받고 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잠이 안 왔다. 잠이 안 왔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이제 괴로운 일인데 저도 어젯밤에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시간이 없어진 게 억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눈은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저질렀던 몇 가지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참 생각하는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거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생각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야, 너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찾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패시브한 소극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평강은 뭐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거. 그냥 안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있는 것. 그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강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favor,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든든하게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It's okay. 우리 마음속에 든든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가득 채워진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있을 수 있는 평강. 이것은 아주 액티브한 적극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 민수기만 봐도 텐션이 좀 있어요. 간에 갈등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 돌 바위 사이에 모세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막으시고 거기서 영광을 지나가게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이런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시적이고 그 표현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결국 거기에 텐션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는 이 인간의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스트러글했다. 너는 나와 관계한, 나와 상관한, 나는 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와 관계한 그러한 존재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준 거예요. 영화로운 이름.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 서켓트가 골절돼서 이 히프가 그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멋진 그림이죠. 저쪽에서는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지평선에 아마도 붉게 크게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 태양이 솟아오르는 방향을 향하여 야곱이 이 옆구리를 붙들고 쩔뚝쩔뚝쩔뚝거리면서 그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뒤에는 실루엣이 딱 보입니다. 그림자가 멋있죠? 이런 걸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가는 그 실루엣 하는 태양이 떠오르고 그 지평선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부니엘이란 말입니다. 부니엘. 퍼니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건만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외칩니다. 부니엘.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복의 근원은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다. 근데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이 하나님의 얼굴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 바울사도가 외치죠.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들 존재 안에 보화를 지녔다. 보배를 지녔다. 그 보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에 텐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들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의 얼굴을 계속해서 비춰주려고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빛을 직접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보지 마세요. 상합니다. 눈이. 그죠? 뭐 물론 필터를 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눈은 우리 이 태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쳐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을 이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비춰내신다. 자, 여기에 대한 확증을 제가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에서 시작해서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시면 20장의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거 여러분 딱 감이 왔죠? 아 십계명이구나 십계명. 여기 지금 십계명 얘기가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1계명까지 읽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복 주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레귤레이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 플로우를 보면 왜냐하면 이미 2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은혜로 구했다는 말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기특하게 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말씀이 아니야. 이미 너희를 구했다. 이미 내가 너희를 구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별로 그렇게 파워풀하게 번역이 되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어떤 성경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보면 내 앞에서 before me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엄밀히 번역을 하면 엄밀히 이 단어를 챙겨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 앞에서 얘기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자,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빨리 우상을 치워라.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게. 너희들이 빨리 죄를 치워라.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은 너희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죄의 문제는 뭐냐? 무지하고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이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정말 확인해야 돼요. 아, 우리에게 주신 몫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마저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해야 되겠구나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더군다나 완성된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임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날개로 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순서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 주여 내 눈을 떠서 당연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달은 항상 태양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걸 하잖아요. 달 자체에 어떤 뭐 광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비추는데 달은 항상 태양의 빛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달을 보면 어떨 때는 보름달처럼 크게 보입니다. 빛이 다 반사가 돼서 달이 보이고 어떨 때는 그 달이 반만 보이고 어떨 때는 초승달처럼 조금만 보이고 어떨 때는 달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과 이 달 사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림으로써 우리 눈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 달의 빛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현상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데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꾸만 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 달은 태양빛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달은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양을 바라봐야 돼. 태양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에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참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이 지금 아주 급성으로 이 루키미아라고 하는 몹쓸 병이 지금 발견이 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밝혀진 즉시 어제 저녁부터 키모테라피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 키모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사님을 뵙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참 그 작은 체구에서 얼마나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항상 나오는지 정말 놀라운 자매님인데 계속 그렇게 힘있게 뭐 겪어내야지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이제 6주 동안 너무 힘겨운 키모테라피를 앞두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얘기하세요. 정말 마치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어떤 군인처럼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기도했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왔을 때 한 소년이 아주 명장이 돼서 나온 것처럼 이 전투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장수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집사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교회가 6주 동안 함께 싸워주세요. 기도로. 함께 싸워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병명이 이렇다,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아직 잘 모르시고 계세요. 연로하시고 너무 힘드신데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세요. 이 일만. 근데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그거예요. 지금은 제 마음이 너무 당당하고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근심 걱정, 병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차단되는 듯한 느낌이 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번민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되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다면 그 앞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복주셨다. 이미 그의 얼굴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 마음속에 꼭 붙들고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